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행하기로 결심해야 하며 그런 다음 진리를 찾고 추구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은 불로 연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라고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패배당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환경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이들로 하여금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믿는 이가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욥으로 인하여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탄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흰옷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얻은 흰옷은 주 예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깨끗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흰옷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흰옷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입니다. 그와 같은 흰옷이 없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단락은 우리에게 어쨌든 기름을 사야 한다는 암시를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은 당신에게 달려있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 모든 믿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기가 올 때 하나님은 당신도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날엔가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즉 대환난 끝에 누가 기름을 팔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것입니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내는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들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2절도 그것들을 기름을 내는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둘 다 성령의 은사를 가졌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의 아들들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기름의 일부분을 공급할 수 있을 뿐임을 주의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추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부활 후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활 후에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 후에 어떤 사람들은 기쁠 것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성질을 살아있을 때 처리받지 않으면 그가 죽은 후에도 처리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의 탐욕, 교만, 이기주의는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활 후에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등이 꺼져가는데 사실상 이것은 결코 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에 대한 체험은 꺼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때 그것은 꺼진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성령이 충성스럽지 못함으로 인하여 떠날 수는 없지만 꺼져가는 순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필요했으며 그래서 가서 사야만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살아갔을 동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준비되었던 자들은 공중에서 그분과 합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참된 처녀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것은 휴거된 다섯 사람이 참된 처녀들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참된 처녀들이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결혼잔치입니다. 신부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과 합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왕국 이전인 반면 계시록 21장은 왕국 이후입니다. 그 두 기간 사이에는 1000년이 있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은 한 번의 일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결혼잔치의 기간이 1000년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00년이 천년 왕국입니다. 왕국 후에도 여전히 신부가 있기 때문에 잔치는 왕국과 동일한 기간만큼 지속됩니다. 결혼잔치는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이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9절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 복은 이러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의 복이 있음은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것과 비슷한 권위를 가리킵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7번 사용됩니다. 왜 마태복음 25장은 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신부는 단체적인 것인 반면 처녀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명의 신부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은 왕국의 문, 즉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데 이르는 문을 가리킵니다. 문은 닫힌지라. 구원, 하늘, 영생의 문이 아니라 결혼잔치의 누림에 이르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은 결혼잔치의 누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 자체가 버립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1절에는 미련한 처녀들의 간청함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들은 기름을 샀습니다. 슬기로운 자 다섯과 미련한 자 다섯은 모두 처녀들이었으며 그들 모두 등과 기름과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 모두 잠들었고 그들 모두 소리를 들었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 등을 손질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들 모두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를 책망하셨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모두 주님을 믿으나 너무 늦게 믿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시간을 구속하지 않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을 구속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왜 오늘날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왜 휴거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휴거를 보게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갈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주님께로 휴거될 가능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자마자 우리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휴거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인가 혹은 미련하게 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그들은 여전히 처녀들입니다. 신랑에 대한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주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왕국의 더없는 기쁨의 누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그 다섯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근거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대답하여 그러나는 일반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 기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의 그러나라는 단어는 탕자의 아버지의 의도와 소망과 기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그러나라는 단어는 모른다가 일반적인 모른다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헬라어에는 알다를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 즉 기노스크와 오이다가 있습니다. 전자는 객관적인 것인 반면 후자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기노스코이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이다입니다. 성경에서 오이다는 존경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인정하다, 좋아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았으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요한과 주님은 사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들은 서로를 알았으나 좀 더 깊은 알미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은 나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피상적으로는 주님을 매우 잘 압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주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3절은 왕국에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가장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마시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의의 일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의는 불법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아는 것은 오이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의 그 단어도 오이다입니다. 그 구절에는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주관적인 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9절은 왕국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왕국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안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인 반면 부인하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아르네오마이입니다. 아르네오마이도 거절하다, 두렵다를 의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를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나는 부인한다. 그러므로 나는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제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부인될 것입니다. 구약도 오이다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여호와를 객관적으로 알았으나 그분을 주관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왕국의 보상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의의 측면입니다. 어조가 아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어조와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소환장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도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의 교훈도 여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든 처녀들이 생명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처녀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서 예비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예비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둘은 함께합니다. 예비되는 것은 끝마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은 언제라도 그의 일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이며 따라서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매일 모든 일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처음에는 예비되고 깨어 있었으나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됨은 우리 생활에서 끝마치지 않은 일과 관계됩니다. 깨어 있음은 주님의 임박한 오심에 관계됩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것, 기다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그의 자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쉽게 약해지며 혼동됩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자동적으로 선한 행실,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들을 산출할 것입니다. 참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항상 그들이 완전히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기꺼이 따르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언으로 장비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미래에 손실을 당한다면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예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과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만약 그날과 그 시를 안다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4장과 25장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다섯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환난 후에 끌어올려지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시는 날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14절부터 30절 14절부터 30절에 걸친 달란트의 비유는 네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달란트의 분배, 그분의 노예들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 노예에 대한 심판, 세 번째 노예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많은 어려움과 모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이며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인들 혹은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는 자녀들이며 일로는 노예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이며 책임에 있어서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아들로 인하여 자녀들이며 그 영으로 인하여 노예들입니다. 이 단락은 노예들과 주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5장 14절부터는 마태복음이 더 이상 영원한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천년왕국 끝까지 지속될 그분과 그분의 노예들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구원 및 영원과 관계됩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승리 및 보상과 관계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보상과 관련되며 영원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영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이전에 수고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노예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을 소유하며 그런 다음 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하며 그런 다음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의 육체의 봉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천국은 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십니다. 타국으로라는 용어는 외국, 즉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며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다른 국가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 속합니다. 타국에 갈 때는 주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 노예들을 불러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가리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자는 주님이 사신 노예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의 아들과 사온 그의 종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거듭난 자녀들이며 피로 사온 종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의 노예로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대신에 일을 강조하며 다른 하나는 일 대신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김, 그 사람이 타국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노예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임재 시에는 충성될지 모르나 그의 충성됨은 주님의 부재 시에도 유지될 때만이 진실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긴 것은 그들이 그의 소유를 그들 위하여 관리하기를 기대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상황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 비유는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 라고 한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있는 비유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달성할 수 있는 자들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험은 노예들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